안녕하십니까. SOSTV 시사 뉴스입니다. 뉴스를 통해 시대를 진단하고 뉴스를 통해 영적 교훈을 얻게 하는 SOSTV 시사 뉴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뉴스의 장을 열며 이 시대를 진단해 봅니다. 모두가 무모하다고 생각했으며 아무도 믿지 않았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일을 전혀 무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며 그리하여 용감하게 시도하여 승리를 일궈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전 세계 최초로 휘발유 없이 연료 없이 그리고 단 1g의 이산화탄소의 배출도 없이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차 에코모빌로 남극 대륙 3,000km 횡단에 성공한 한국 그린 원정대들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SBS 방송에서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4부로 제작된 다큐멘터리 남겨진 미래 남극을 방영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탄소 친환경 남극 원정을 그린 다큐멘터리로서 지구 온난화와 그 위험성을 세계에 알리고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의 가능성을 실험해 보인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박영석 대장이 이끄는 한국의 그린 원정대가 단 1%의 이산화탄소도 배출하지 않고 남극 횡단 도전에 나서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앞으로 50년 후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 연료가 고갈됐을 때 인류의 생존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그린 원정대의 도전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무모한 도전이라고 말렸지만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보고 도전한 한국의 그린 원정대는 태양광을 이용한 친환경 스노모빌인 에코모빌을 1년여의 노력 끝에 제작해서 지원 차량 없이 에코모빌로만 남극 원정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 광장의 밝은 전광판을 통해 한국 그린 원정대의 남극점 도달 성공은 세계에도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 도전과 승리에 놀랐습니다. 오직 태양광만으로 작동이 가능한 에코모빌은 기상 악화로 태양이 숨어버리거나 고장나면 배터리를 충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남극 횡단 자체가 중단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받게 되는 어려운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러나 체감 온도 영하 50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추위 속에서 설상가상 장비들까지 고장나서 제 역할을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한 이 원정대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서 강명수 해설위원의 해설을 곁들여 드립니다.
예, 100년 전 노르웨이의 아문센이 남극점을 정복하겠다고 나섰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또 무모한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가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러한 문제가 아주 매우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하면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불가능하고 그것은 무모한 도전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죄를 이기고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승리한 자들이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고 죄를 버리라고 말하고 있으며 죄로부터 돌아서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일곱 교회 예언을 보면은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일곱 교회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즉 사도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일곱 교회 시대로 나누어서 각 시대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예언해주고 설명해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버가모 교회 그리고 마지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까지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들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이기는 자들을 계속 반복하여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기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필수 경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럼 죄를 이겨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죄를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에 죄가 무엇인지 죄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예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살펴보죠. 첫 번째 예화는 고양이 예화입니다. 고양이가 아주 얌전하게 보이고 사랑스럽지만은 일단 쥐를 잡으면 아주 잔혹하게 됩니다. 쥐를 한참 갖고 놀다가 서서히 쥐를 죽여갑니다. 그런 쥐를 보면서 그 주인이 그 잔인한 고양이를 보면서 사형죄를 선언할 수 있을까요? 유죄를 선언할 수 있을까요? 주인은 고양이에게 유죄를 선언하지 않고 형벌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양이는 도덕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덕적인 판단력과 자유의지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라야 그것이 유죄가 되고 형벌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예화를 들어보죠. 갓난아기의 예화입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옆에 3살짜리 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 3살짜리 아이가 이 갓난아이, 새로 태어난 아이의 눈을 찔렀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와니까 아이가 울고 있고 이때 어머니가 그 2살짜리, 3살짜리 아이를 심판할 수 있을까요? 형벌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어려서 도덕적인 판단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그저 그 아이를 안고 울 뿐입니다. 죄란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의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판단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무죄와 유죄를 구분짓는 구분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2절 1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바리새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진리에 대해서 모른다면은 죄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들은 진리를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기심 때문에 유혹에 굴복하고 죄에 굴복했을 때문에 그들이 죄가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드리죠. 차고에서 자동차를 빼려고 후진하는데 뒤에 어린아이가 앉아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백미러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했는데도 못 봤어요. 그러다가 후진하다가 그 아이를 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법으로는 유죄입니다. 감옥소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로 그 사람은 지옥불의 형벌을 받을 만한 죄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서 하지 않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고로 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갈 형벌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해야 되고 결정하는 일이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되고 심판이 그 결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죄의 정복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도전해서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도전 정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정신인 것 같습니다. 몰아치는 눈보라와 여름에도 영하 20도에서 40도로 내려가는 혹한의 추위 속에서 남극의 대륙을 횡단해야 되는 남극 탐험은 매우 위험하고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극 탐험의 출발지인 유니언 글레이셔 베이스 캠프의 최고의 화제는 단연 한국의 그린 원정대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휘발유를 가득 실은 지원 차량 한 대도 없이 에코모빌의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필요한 이동 태양광 발전소만을 트레일러에 싣고 남극점을 통과해서 대륙을 횡단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린 원정대의 대장은 말하기를 지원 차량이 없다는 것은 에코모빌이 고장나면 그것으로 원정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베이스캠프에 있던 각국의 원정팀들이 지원 차량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놀라워하면서 이 한국 원정대가 언제 그 원정을 포기할지에 대해서 내기를 걸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9시간 동안 배터리를 충전하고 3시간 동안 운행하고 또 9시간 동안 충전하고 3시간 동안 운행하는 식으로 시속 20km, 3시간에 60km 이동을 목표로 하면서 끊임없이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인내와 오래 참음이 승리를 일궈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강병국 목사님을 모시고 해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911년도 노르웨이의 극지 탐험가 아놀드 아문젠 씨가 남극점을 정복한 그 100주년 기념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탐험대들이 남극으로 몰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참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정복하는 인간의 투지, 그 의지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인간 성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정말 히말라야, 그 다음에 많은 그런 높은 산까지 정말 정복하는 많은 산악인들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번에 한국 원정대가 정말 그 그린 에너지, 태양광으로만 움직이는 썰매를 타고서 일을 했다고 해서 굉장한 그런 이슈를 제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게 된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문센은 남극뿐만 아니라 1928년도에는 비행기를 타고 북극점까지 가서 정복했을 뿐더러 알래스카까지 가서 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북극에 가서 실종된 자기 친구를 구하러 갔다가 결국은 그도 이제 북극 지점에서 그가 사망한 사실을 우리가 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이 아문센이 남극전을 정복할 때 스캇 대령과 서로 이제 경쟁해서 누가 과연 먼저 정복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이 과다한 그런 이제 이 미디어의 그 전쟁들도 신문의 경쟁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문센이 제일 먼저 스캇 대령보다 먼저 가서 남극점을 점령하게 된 그 탐험에 성공한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꽤 그래도 잘 알려진 하나의 그 얘기 가운데 하나인데, 그것은 이 52마리의 개가 끄는, 그러니까 이 개 썰매를 타고 왔었죠. 개 썰매를 타고 왔는데 52마리나 되는 많은 개를 끌고 갔습니다. 왜 그런가? 그래서 이제 식량을 많이 가져가는 것을 줄였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그래서 돌아올 땐 12마리의 개만 가지고 돌아왔는데 나머지 개는 다 잡아서 먹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그 탐험에 성공했다는 그런 비화가 꽤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인간 승리 맞습니다. 또 도무지 불가능한 것을 정복하려고 한 그런 인간의 그 이 백절불굴의 정신, 그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정복하는 인간의 의지 얼마나 좋습니까? 멋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그 사람의 이름을 내고 백과사전에 이름을 올리고 또 한국이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하는 칭찬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 인류에게 끼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높은 산을 정복합니다. 그 다음엔요. 여러분이시요.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험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탐험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사는 목적도 다르고 인생에 도전을 하는 동기가 다른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제가 요 다음 해설 시간에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도전의 정신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참 좋겠군요.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아문센의 노르웨이 탐험과 남극점 도달이 100년 기념의 해이지요. 올해가요. 남극 탐험의 대표 주자인 노르웨이와 영국을 필두로서 이 남극 탐험이 속도 경쟁이 붙어서 서로 남극점까지 얼마나 빨리 도달하느냐가 관건이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문 리건 원정대는 시속 120km에 이르는 특수 설상차를 동원했고 연료는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 디젤을 사용했지만은 한 명이 타는 그 설상차를 지원하기 위해서 휘발유를 사용하는 지원 차량이 두 대나 따라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그린 원정대는 지원 차량 한 대도 없이 태양만을 믿고 남극 대륙 횡단 탐험에 뛰어든 것이죠. 아무도 그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태양 배터리를 이용해서 주행하는 전기차를 아무도 만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한 작은 회사가 스노모빌 두 대를 에코모빌로 개조해 만들어주어서 부천에 있는 실내 스키장에서 성능 실험을 하고 영하 50도의 냉동 창고에서 테스트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추위에 약한 배터리와 수많은 전자부품이 혹한에 노출되고 요철지대를 통과하면서 받을 충격을 견뎌낼 수 있을지 아무도 자신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일주일 동안이나 태양이 비치지 않는 그런 기후가 계속되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신개념의 청정 에너지로 남극 횡단을 시도하고 성공한 세계 최초의 기록은 한국이 갖게 됐습니다. 승리를 일궈낸 놀라운 투지와 도전 정신인 것은 확실하죠. 네, 여기서 다시 강명수 편집부장을 모시고 해설을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극점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극점이 정확한 좌표, 정확한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곳까지 갈 수 있는 교통수단, 방법이 결정되어야 됩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먼저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정확한 이해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 모든 인간은 늑대의 본성, 그 죗된 본성, 이기적인 본성, 잔인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아름답게 창조됐지만 죄를 범한 이후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고 죗된 본성, 늑대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갖고 태어난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죗되고 악한 본성, 늑대 같은 본성을 갖고 태어났는데 성경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늑대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늑대는 이웃을 잡아먹을 뿐입니다. 이기적이고 죗되기 때문이죠. 잔혹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은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내 이웃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늑대가 양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늑대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양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늑대가 양으로 변화돼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날 기독교 안에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요. 늑대도 잘 길들이고 성형수술을 잘하면 양처럼 보일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양의 탈을 씌우고 그 늑대의 털에 하얀 물을 들이고 파마를 해주면 양 비슷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양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 내면의 정신과 마음은 그대로 늑대이지만은 겉모양을 바꾸러 가면은 그런 과정 속에서 행하는 나의 행위와 노력과 이것이 공로가 되어 결국에는 구원받고 양처럼 보여서 구원받게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는 아무 의미 없는 구원론입니다. 두 번째, 자유주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 복음인데 이것은 바벨론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늑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늑대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늑대로 살지만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실제로는 늑대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인정해 주셔서 받아들이고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가르침이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대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늑대 같은 본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러나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워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늑대 상태 그대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의 바벨론의 복음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참복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리 잔혹한 본성을 갖고 태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물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늑대가 양으로 변화되는 중생의 경험이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세리처럼 기도하고, 옥합을 깬 마리아처럼 회개하며, 삭개오처럼 죄로부터 돌아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늑대가 양으로 변화되는 이러한 변화의 경험을 한 그리스도인만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죄를 이기고 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의 정복, 인간의 힘으로는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좋은 해설을 감사드립니다. 남극 대륙은 횡단하기에 정말 힘든 것이죠. 곳곳에 빙하 사이에 깊은 균열, 크레바스라고 불리는 그런 균열이 있고요. 또 악천후 눈 반사 때문에 주변이 항상 백색으로 하얗기 때문에 방향을 구분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하얀 그 백색인 그 현상을 화이트 아웃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눈보라를 동반한 죽음의 강풍인 블리자드라는 그런 바람이 갑자기 불어대는 곳이기도 하고요. 남극의 여름은 12월부터 1월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름이라고 해도 기온이 영하 20도에서 4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극 대륙의 안쪽은 너무 추워서 살아있는 생물체가 없다고 합니다. 식물도 동물도 심지어는 감기 바이러스도 살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사방이 온통 하얀 눈과 얼음으로만 덮여있는 남극. 그것을 탐험하고 횡단하기 위해 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도전하는 곳입니다. 이번에 한국의 그린 원정대가 끌고 간 이동 태양광 발전소는 제작진이 직접 디자인한 거북선 모양 트레일러에 실고 갔는데요. 그런데 가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너무 무거워서 거북선 머리를 눈밭에 다 버리고 태양광만을 모으는 태양광 모듈 만을 겨우 싣고 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험한 기후와 날씨 속에서 자주 고장이 나고 말썽을 일으키는 배터리와 충전 컨트롤러 그리고 모터 등을 가지고 사투를 벌이며 원정을 계속해서 결국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도전 정신 정말 본받을 만하죠. 자, 여기서 강병국 목사님을 모시고 다시 해설을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탐험 정신, 도전 정신, 승리, 인간 승리, 남극점과 북극점을 정복하고 우리가 해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정말 우리가 칭찬해 줄 만한 굉장한 인간 승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문과 TV에 뉴스로 보도하고 또 정말 칭찬해 줄 만한 그런 기사거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분들이 남극과 북극에서 정말 몇 년, 아니 일생 동안 그들이 헌신하고 거기에 정말 투지로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진실하고 충실하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자들은 사실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거나 어떤 인간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지구를 구원하고 인간을 구원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개척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탐험하고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산 주의 종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에겐 많은 그러한 기사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여기에 보면은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는데 그는 일생 동안 살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단계 단계마다 신실하게 따라 나갔고 나중엔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남들이 이해 못하는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그 백절불굴의 믿음, 그 탐험 정신, 그 승리,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친 그 놀라운 승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됩니다. 여러분 또 같은 장 히브리서 11장에 여기에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니라. 그 혹한 추위에서 영하 20도에서 영하 30도, 40도, 50도를 넘나드는 어마어마한 추위에서 남극점과 북극점과 아니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 싸우는 그런 자들도 훌륭하지만 정말 일생을 바쳐가면서 이렇게 놀랍게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의 생애가 어떠했을까요? 그들 때문에 생긴 놀라운 영생으로 나가는 길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시여, 이들 때문에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이들 때문에 소망이 생겼고 이들 때문에 믿음을 배우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남극을 탐험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영생 얻는 자들이 있습니까? 북극을 탐험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 인간 도전의 탐험의 성공 때문에 영생을 얻는 자들이 생길까요? 여러분이시여, 우리도 매일 탐험 갑니다. 매일을 삽니다. 매일 도전합니다. 이 도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시고 다른 사람의 영생과 나의 영생과 내 가족의 영생을 위해서 매일의 탐험에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계획과 뜻대로 그 도전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남극을 탐험한 그 그린 원정대의 도전의 정신들을 생각하면서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치 있는 도전을 하라고 우리에게 해설을 주셨죠. 제가 그 해설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도전의 정신을 물려주신 성경에 나오는 분이 어떤 분일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너무나 엄청난 도전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성육신, 육신을 쓰시고 오셔서 모든 우주가 불가능해 보인다고 하는 그 죄의 정복을 위해서 도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쓰시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사단이 주는 모든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심으로 그 무서운 죄를 정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나도 이 길을 걸었으니 너희도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하면서 모본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도전의 정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멋지고 훌륭한 도전의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걸어가신 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한 한국의 그린 원정대의 도전 정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들으신 두 해설위원의 해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정복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무모한 일이고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도전을 해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해설들을 들려주셨는데요. 이 오늘 시사뉴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결심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의 생활에서 죄를 정복하고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모든 일반 기독교인들이 얘기하지만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 위대한 도전의 정신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들의 믿음이 새로운 위대한 역사를 쓴 것처럼 우리도 불가능한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더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